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는 동안 여러 마을 고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두 내게서 물러가라. 불의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핵심을 꼽으라면 한 단어로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의 길, 그 구원을 위해서 예쓰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삶.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광야의 길, 그 길 속에서 무사히 살았던 사람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모두가 들어간 건 아니죠. 열두 지파 중에 두 지파만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제자들과 군중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을 온전히 따랐던 제자들의 어떤 삶과 군중의 삶은 다르다라는 것을 요한 묵시록 7장에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들은 큰 환난을 겪어낸 사람들이다. 저들은 어린 양의 피로 자기들의 긴 옷을 깨끗이 빨아 희게 하였다. 세상 속의 삶 속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구분에 대해서 아무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미사성제라는 가장 중요한 은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입당성과 요한묵시록을 해석했던 스코탄이라는 그 개신교 유명한 성경학자가 아무리 해도 이 구원에 대한 답을 못 얻었는데 천주교 미사에 참여하니까 요한묵시록이 해결이 되더라는 겁니다. 입당, 우리가 천당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길은 묵묵하게 시무룩하게 오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집에 갈 때 우리는 몹시 기쁜 마음으로 천당으로 가듯이 입당도 가정에서부터 출발 때부터 부부가 손을 잡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 내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비송,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내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용서 청해야 천당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천국의 길에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대영광의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되고 천사들도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며 우리를 받아줄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미사의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한 미사 봉헌을 통해서 또는 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완전히 회개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 청해주는 것이죠. 그 영혼이 하느님을 올바로 배울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에 간 사람들은 평화 인사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고 성체성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안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더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올 줄 알았던 사람이 안 와 있더라. 혹시 여기에 제가 포함될까 봐 겁이 나긴 합니다만. 세 번째는 뭡니까? 거기에 내가 와 있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 천국의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늘나라에 나는 과연 가 있을까? 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모태 신앙이니까 갈 수 있을 거야.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래도 직책이라는 것은 내가 그래도 좀 욕심이 있어서 내가 그래도 좀 맡았는데 내가 조금 뭐 소홀하긴 했어도 직책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직책이라든지 아니면 내 배경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복음에서는 알려주고 싶었어요. 왜? 오늘 복음의 바로 앞부분을 보면 이 유대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었으니까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당연히 하늘나라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열매 맺지 못한 신앙에 대해서 이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내가 3년째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달렸나 하고 찾아보았지만 하나도 찾지 못하겠네.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의 길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매 맺는 신앙이 안 돼. 열매가 없는 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랬습니다. 당연히 구원받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래서 질문합니다. 주님, 그러면 구원받을 사람이 적겠네요. 그래서 구원받을 방법에 대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써라는 겁니다. 노력하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내가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믿음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좁은 문보다 넓은 문을 좋아하고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좋아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로 갈 만한 가치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넓고 곱고 포장이 잘 된 고속도로를 좋아하지만 좁고 울퉁불퉁하고 굽어 있는 그 길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살아도 그냥 남들 다 고생할 때 나는 좀 편하게 고생 안 하고 좀 살려고 하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당에서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뭔가 좀 편안함을 찾지 남들이 좀 힘들어하는 그 길로는 가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가지면서 좀 넓고 좀 내 앞길이 탄탄대로처럼 너무 막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처럼 그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좁은 길로 가라 그러고 남들이 가지 않는 봉사의 삶을 살아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 좁은 길을 포기하고 넓은 길로 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넓은 길만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열왕기에 보면 양다리 신앙, 엘리야가 이야기하죠. 당신들은 하느님을 섬길 것인지 우장을 섬길 것인지 왜 양다리 쩔뚝거리기만 합니까? 오늘 독서 마지막 부분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맥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서 바른 길로 가십시오. 절름거리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도록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밸런스가 안 맞기 때문에 쩔뚝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주님께 주님과의 관계를 상기시키면서 선처를 호소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신이 우리한테 가르친 거 제가 기억합니다.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당신 앞에서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차가울 만큼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모른다. 모두들 내게서 물러가라. 쩔뚝거리는 신앙의 삶이 주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길을 좀 자신은 좀 편안한 길로 가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렇게 제안했다가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하느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는 사람만 섬길 생각을 하고 있노.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베드로 역시 물러가라는 야단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래도 나를 따르려면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벌써 여기서 베드로에게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너는 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가려 하지 않고 세속의 안일한 길을 가려고만 한다면 우리의 걸음은 헛걸음질이 쩔뚝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복음, 오늘 루카복음 말고 비슷한 복음이 마태오복음 7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좁은 길로 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 앞부분에 이게 좁은 길이다 말씀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앞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산상설교 부분이 나옵니다. 좁은 길이라는 것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욕심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고 쉽게 화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야 되고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로 복음 앞부분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주어라 라고 말해놓고 그러므로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 이 이야기입니다. 너무 힘들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가정생활도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바로 이 독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일을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일을 채찍질하신다.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가 주어질 거다라고 부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지상에서는 평화의 의로움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될 것이고, 천상에서는 우리가 하늘나라 구원의 길임을 명심하고 때로는 힘들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서 걸어간다면 그 길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는 것 길임을 명심하고 좁은 길의 삶 묵상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